시편 56편은 뭐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나눈다면 1절부터 4절까지 첫 부분과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과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눔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3절과 4절과 그리고 10절과 11절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락에 후렴처럼 이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어떤 감사와 확신을 노래합니다. 1절과 2절은 각각 이 시인이 겪는 공공하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가 두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와 확신에 대한 노래입니다. 먼저 이건 이제 시편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인이 겪는 그 극심한 고난 얘기인데 여기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삼키려고 압제한다. 치며 압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기에 보면 종일이란 말이 오늘 이제 세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종일, 그다음에 2절에도 종일, 5절에도 종일.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이 겪는 이런 슬픔이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사람이 이제 한 번, 두번 이렇게 되면 몰라도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때그 사람이 겪었을 이런 아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 5절에 보시면 곡해하다. 내 말을 곡해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을 곡해한다는 것은 뭐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말을 오해하고 또 비꼬아 버린다. 왜곡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의미로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아주 비틀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경우들 상당히 이게 어렵죠. 아마 이 시인은 단지 이제 사람들 간의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뭐랄까요? 어떤 얘기를 이제 하면 그 말을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는데 뭔가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게참 적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사회에 대한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을 뭐 설교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러면 아, 저 사람은 운동권 아닌가?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사회 불만의 사람이 아닌가? 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해하다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요즘 파스칼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이제 오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에스겔이 말하는 것하고 이웃 나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예언자 에스겔이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누가 하느냐 말이냐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같아요.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언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 보고 너는 너는 이웃 나라 우리를 치는 이런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에스겔과 또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 말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형식적으로 보면 예언자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나 이웃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뭔가 욕하고 좀 모험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진실된 말을 비틀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내 말을 종일 곡해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우리의 좋은 뜻이 왜곡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뜻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말을 내 식대로 그냥 막 비틀어버린 이런 경우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 바깥에 있는 어느 나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말로서 그 사람을 옛날에는 이단으로 뭐 마녀로 그렇게 몰아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즉 내 말을 곡해하며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그 어떤 박해를 하지 않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추적하고 도청하고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이 국가정보원의 이런 그 뭐랄까요 민간인 사찰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보는데 어떤 사람을 그냥 뒤에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넣고 그 사람의 삶을 괴롭혔던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던 것을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을 엿보아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이런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여기 56편 제일 앞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그렇게 상호를 했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죠. 물론 이건 이제 다윗의 어떤 실제적 상황이라고도 이런 다윗의 일들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이제 그 힘들어서 가드 즉 이방인 나라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빌부터 살라고 합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 왕, 그것도 자기 원수인 나라의 왕 밑에 가서 이제 빌부터 살라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다윗은 옛날 우리 원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뭔가 이제 박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치료를 하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참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비참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56편의 상황은 제가 그냥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 이러한 그 어려움, 공공 속에 이 시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면서 구원의 어떤 은혜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에 볼 특별한 내용입니다.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이제 7절 말씀이 조금 좀 이상하죠. 우리 말로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 말은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도 하나님께 내 편이 되셔서 그들을 물러가들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성경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후렴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구원의 어떤 노래를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전반부 4절까지의 한 후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는 후렴부,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용은 이제 글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공경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10절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 가운데서 그가 이길 수 있는 또 이겼던 유일한 비결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나 뭐 이러저런 어려움과 곤경을 겪고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3절로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내가 두려움을 갖고 되고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10절과 11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지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원수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 것.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높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119편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누구나 이런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같은 말이죠. 사람이 혈육이 내게 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내게 박해하는 이런 원수, 나의 말을 왜곡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수많은 세력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인간, 이 혈육이란 것은 인간, 사람을 말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데 그들이 내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이사야 40장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들루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혈육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지금 포위당해서 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32장 8절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요.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그러나 너와 함께하는 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육신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때 자주 제가 인용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거기는 이제 그든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그 압제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종일 나를 삼키려고 교만하게 한 사람은 수없이 많고 그리고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고 숨어 나를 곡해하며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할 것이야.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4절과 11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4절, 11절 그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 두려움에서 넘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죽을 사람, 즉 사람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것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상황에서 예언자는 우리에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 알겠습니다. 12장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또 이런 종교 지배자들의 위선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짧은 시 아닌 시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포가 문을 두드렸다. 신앙이 나가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짧은 구절 한번 외워보십시오. 공포, 두려움이 우리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믿음이 나가보았다. 그러니까 벌써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56편 참 많은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쁨, 또 그런 생명이 충만함,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아주 멋진 표현이 이제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갖는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가 참 시적으로 느낄 표현은 이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계수란 것은 말 그대로 헤아리고 계신다. 이 말은 우리들의 유리함, 방황, 이런 이러저러한 원수들과 이런 사람들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혹은 또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 눈밖에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제가, 저 사람이, 나의 누구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헤아리셨다, 세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아주 멋진 시로 표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여기서 병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병, 이제 그 당시엔 유리병 같은 게 없었지 않겠습니까? 없으니까 어떤 성경은 이제 그 포도주를 넣는 이 가죽 부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병에 담아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원수들에게서 받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흘린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이 주님이 갖고 계신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방울을 병에 담아서 고이 간직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 그리스도인의 살면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의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얼마나 담겨 있을까? 밑에라도 채워졌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병에 담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는 건 아닐까? 조금밖에 없진 않을까?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눈물의 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물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해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 역사를 쓰는 방식 중에 아주 유명한 학파가 뭐냐면 아날 학파란 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 기록을 굉장히 그 미시적인 것이죠. 아주 그 사소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커피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밥, 그다음에 뭐 이런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 일상의 일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면 뭐 역사의 동력은 뭐 이렇게 설명한 이런 큰 역사의 얘기를 쓰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아날 학파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죽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한데, 그 중에 이제 뱅상 비프란 사람이 눈물의 역사라는 이제 그런 책을 썼죠. 이 책은 좀 큽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눈여겨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간의 소통에 아주 중요한 게 눈물이라고 본 거죠. 눈물인데 이게 자기가 볼 때 현대에서는 눈물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없다. 이게 이제 오늘 현대에서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 전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기가 이제 보니까 17세기와 18세기에 프랑스 여러 소설이나 시나 연극이나 예술을 보면 눈물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쓰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딱 살펴보니까 눈물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고, 특별히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자들도 눈물을 자주 흘렸는데, 그래는 그냥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면 항상 눈물은 참아야 할 것, 그래서 여자들이 징징 짜는 것, 이런 것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가 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이 눈물이란 것이 이 글이나 혹은 말이나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뜨거운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소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어떤 것보다도 서로를 연결하고 공감하는 깊은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은 의미 깊은 침묵이고, 그래서 쓸데없이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를 잘 연결시켜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녀 여자들도 그런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은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인데, 저는 이 성경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할 때 이건 자기 삶을 한탄하는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과 이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 드는 거죠. 이 소통이 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남아있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통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무슨 불을 내려주고 뭐 갑자기 어떤 일을 이루어졌기보다도 저는 이 일, 다시 말하면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이 소통의 문제, 뭐 예언서, 특히 예레미야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한 방울도 주님에게 헛되이 흐르는 것이 없이 주님은 그것을 감아두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진실한 소통의 언어는 눈물이다.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병무란 이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마련되어 있다. 자기는 예수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기보다도 그가 예수를 생각할 때 이런 주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뭔가 그와의 어떤 교통들, 내가 마음에 남아있는, 서려있는 것들을 함께 교통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바로 눈물이란 거죠. 시인 마종기라는 사람은 짧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기도라는 시인데, 하나님 나를 유효 없이 울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죽었으면 그들의 눈물로 지내게 하소서. 어쨌든 이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의지하는 방식 중 하나로 주님을 만나는 이 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좀 저도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과제로 두고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의 그런 복된 기쁨 우리에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한번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송과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